예. 성경 바로 보기 47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는 이와 같은 새로운 그러한 경륜, 하나님의 경영 통치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십자가 사건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언제 그게 끝이 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시고, 그렇죠? 그 다음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시키고,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신부가 몽땅 다 하늘에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과 혼인 만찬을 거행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이렇게 될 때까지 지난 한 2000년 동안, 앞으로 언제 휴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알파 몇 년, 알겠죠? 이것까지 이제 합쳐서 이제 교회가 주축이 되는 은혜의 경륜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 경륜을 살펴봤어요. 근데 그 6개 경륜 여러분이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걸 시작하는데, 맨 끝에 가서 보면 마귀의 사주를 받든지 아니면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여튼 사람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면서 결국은 모든 경륜에서 사람들이 다 패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그 은혜를 보여주는 이 은혜의 경륜도 맨 끝에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뉴에이지 가장 무서운 시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가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받게 되는 이와 같은 실패로 이제 끝이 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 시간하고 아마 둘째 시간은 이 은혜의 경륜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던 교회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 그 신비가 교회예요. 근데 이게 교회관이 잘못되거나 교회에 대한 그와 같은 그 뭐라 그래야 신학적 배경, 또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론 아니면 교회관, 이게 신약시대에, 우리가 교회시대잖아요. 신약시대는 교회시대예요. 그렇죠? 은혜의 시대예요. 이 교회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생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경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나간다 그러고, 교회를 한다 그러고, 교회에 참여한다 그러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니까 우리에게는 교회가 어느 정도 신비가 아닐 수 있는데,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 교회가 이제 열리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와 같은 그 기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많은 혼란이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는 이런 데고, 교회에선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의 치리자들은 누구고, 성도들은 어떠한 의무를 줘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한 5, 60년 정도 이제 지나가면서 교회가 틀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이제 틀을 잡기 시작하다가 한 AD 100년, 150년, 20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국가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국가가 있다. 그 국가의 교회는 무조건 다 B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를 믿어야 되는, 이게 국가교회예요. 국가교회. 이런 것이 생기면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된다,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로마 제국 안에는 몽땅 다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라고.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가짜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니까, 기독교를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심지어 무덤에도 갈 수 없는, 무덤도 안 주는 거예요, 나라가. 장례식도 못하게 하고, 장가도 못 가게 하고, 시집도 못 가게 하고, 모든 걸 다운 컨트롤 하니까, 믿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가짜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1000년 이상 중세 암흑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한 사람이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 그래서 이름이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종교는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 종교는. 예, 그래서 개혁을 시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종교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는 일이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프로테스탄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도 말 그대로 개혁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경대로 그대로 돌아가지 못한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사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런 그 교회사는 카톨릭 교회나 프로테스탄트 교회사가들이 적어놓은 교회사고,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사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교회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여튼 AD 30년 이후에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진리 하나만을 바라보고 모이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알겠죠?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요 책에 있는 대로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리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했던 그런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 여기 한마음 미션에까지 그러한 그 무리들의 그 영이, 스피릿이 여기까지 지금 전달이 돼서 우리가 바른 교회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연구하는 이 지경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특히 중세에는 어느 나라에 딱 태어나면 종교가 정해진다니까요. 기독교든 뭐로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국가에 태어나면 꼼짝 못하듯이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옥죄는 이런 일을 교회가 한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중세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신천지라든지 무슨 뭐 구원파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뭐 얘기하는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왜 그래요? 뭔가 좀 잘 믿어보려고 지금 하다가 결국은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단에 빠진다는 건 뭐야? 잘못된 교회를 선택해서 잘못된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거다. 교회.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는 게 교회예요. 자매님들 특히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그 주로 자매님들이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 남자 형제들이 똑똑해야 되는 거, 지혜로워야 되는 거.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잘 판단을 하고, 예, 가장으로, 집에 가장으로서 잘 이끌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다. 아, 물론 우리 자매님들도 지혜로워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좀 남자들에 비해서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이해해야 평화스러운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 이 땅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이 언제 그러시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한 3년 반쯤 됩니다. 그 3년 반쯤에, 한 3년쯤 대충 지났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한 6개월 전쯤 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가서 보면 유대라고 하는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넘어서 저 위에 이제 두로와 시돈 있고, 이제 이런데, 그 두로와 시돈 가는 맨 끝 지역에 가이사라 빌리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 주는 로드가 아니라 당신은이에요. 예, 당신, thou,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계시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너 아버지가 잘나고 어머니가 잘나서 아니면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아서 내가 이것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내게 계시해 주셨구나. 이 말씀과 더불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속해야 되냐. 예수님의 내 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교회나 교단의 교회가 아니고 교황의 교회가 아니고 알겠죠? 이만희, 뭐 안상홍 이런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에 속해야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네 가지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이제 나옵니다. 첫째, 여기 가서 보니까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영어로는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돼서 build 짓는 거야 이렇게 건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한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건축가시구나. 건축가예요. 건축하시는 분이야. 왜? 건축한다니까 재미있어? 네, 건축하는 분이에요. 건축. 네, 둘째, 이 건물은 반석 위에 세워진데 반석은 upon this rock이야. rock. rock이라고 하는 건 단단한 바위, 엄청나게 큰 바위. 베드로는 요 조그만 바위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큰 엄청나게 큰 바위,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바위. 이 바위는 뭐냐 하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야.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교회의 기초가 되는 단단한 반석이다. 락이에요. 락. 다시 말씀드려서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누가 반석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믿음이 반석이거나 아니면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 기초가 되는 그런 반석이다.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교회는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반석이 되는 그런 교회예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이 베드로가. 그렇죠? 앞으로 부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한낱 사람에게 이렇게 기초를 두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황의 교회지. 이런 교회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그러면 그 반석에 세워진 건물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교황과 그 다음에 여러 군주들과 많은 세상의 치리자들이 네로 같은 그런 그 폭정을 행하던 그런 왕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 그렇죠? 지옥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무슨 수를 써서 이걸 부수려고 해도 예수님이 그거 이기지 못한다. 교회 이기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월의 파도를 타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 여기 논현동의 한마음까지 온 거예요.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한다니까. 교회는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교회가 여기 앉아있는 논현동에 앉아있는 이 한마음 미션에 구원받은 이 성도들 여기까지 지금 이른 거예요.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고 했지만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보장해 주셨다고. 뭘 보장해 줬어요? 지옥의 문들도 그걸 이기지 못한다. 아시겠죠? 그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내려온 거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라고 해서 앞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 교회를 짓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왜 지었냐. 성경 가서 보면 이 교회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이 지금 신부를 지금 완성을 하고 계신다. 완성. 알겠죠? 완성. 그럼 신부가 다 완성이 되면 그럼 교회 시대, 은혜 시대는 끝이 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단히 소중한 이와 같은 기관이 교회다.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는 내 거다. 내 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또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0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28절이네. 2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목사들을 불러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교회를 먹여야 된다. 교회 성도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무슨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그 교회를 사셨다.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자신의 피로 그 교회를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분의 교회라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하게 된다 하면 저와 여러분의 소유주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은 있어도 성령님의 교회라는 건 없어요.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꼭 성령님의 교회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표현이 성령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그것만 여러분이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짓고 계신 이 건물은 아주 독특한 그런 건물이다. 여기 한마음 미션에 있는 이런 그 예배당 이런 것처럼 뭐 돌로 콘크리트 이렇게 세우는 그런 건물이 아니다. 이 건물은 뭘로 세우느냐 하면 살아있는 돌들로 세우는 그런 건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가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영적 집으로, 지금 영적인 집이 교회인데, 그렇죠? 예수님의 신부인데, 우리 자신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매님들도 있고, 여기 형제님들도 있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짓는데 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있는 돌로다가 지금 예수님의 이 교회를 지금 짓고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돌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달렸다가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뭐 돌로 뭘 줘요?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 거라고, 교회. 알겠죠? 지금 있는 것도 교회, 여기 사람도 교회인데 최종적인 건물. 건물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신부가 완성이 되는 그 건물. 알겠죠? 그 건물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시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그 건물에 더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로서.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또 교회를 건물로 묘사할 뿐 아니라 몸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몸, 몸. 자,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 거기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몸. 그러면 이 몸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우리 몸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렇죠? 여기가 이게 몸이고 맨 위에 머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인데 결국 뭐냐?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 충만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꽉 채우는 게 충만이에요. 영어로 fullness, full, 꽉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우주만물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채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데 교회가 그런 충만에 뭐라 그래 극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채우시고자 하는 이런 충만이 있는데 그 충만의 완성품이 바로 교회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도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예수님께서는 곧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몸이 되는 거예요. 몸.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이제 성경에 나온다. 자, 그러면 이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보세요. 이거 몸을 한번 생각해요. 목 밑에 이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목 밑에 가서 보면 여기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그렇죠? 배도 있고 가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요? 지체예요. 지체. 영어로 멤버요. 지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멤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팔이 잘려나갔다. 그럼 영어로 멤버가 잘려나갔다. 그렇게 멤버. 가지가. 예? 이게 잘려나갔다는 그게 지체예요. 가지 지자를 쓰는 거예요. 가지 지자. 몸의 가지다. 이게 모든 게. 심지어 요 손톱도 하나도, 손톱 하나도 이게 요것도, 예, 지체예요. 지체. 여기는 털 하나도, 조그만 털 하나도 이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 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손톱 하나, 털 하나, 알겠죠? 손가락 하나, 팔목 하나, 이게 모두 이게 다 되는 거다. 그게 멤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멤버. 우리 몸에 멤버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안에 여기 한마음 미션에도 멤버가 많잖아요, 지금. 멤버. 알겠죠? 그게 성경에서 지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개별적으로 지체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다 몸이면서 개별적으로는 지체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다 멤버라고 지금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의 머리는 누구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지체들, 멤버들로 구성된 살아있는 유기체. 뭐 영어로 올가니즘이에요. 올가니즘. 올가니즘은 이런 박테리아니 뭐 이런 게 다 올가니즘,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사람도 이게 다 살아서 움직이는 게 이게 올가니즘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살아있는 돌들로 구성이 된 건물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멤버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이 교회는 예, 올가니즘이다. 올가니즘. 그래서 그것은 예, 그러면 이런 교회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교회, 지금 예수님의 몸으로서 영적 집으로서 이 건물로서의 교회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굉장하네. 보니까 없어요. 맞죠? 예,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기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인데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거기 있을 수 있겠어요? 맞죠? 그런 의미의 교회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한다. 내가 사랑침례교회를 한다. 사랑침례교회 우리가 성도가 뭐 300명이다. 예를 들어 거기다 구원받은 사람만 있을까? 사랑 침례교회는 다 구원받은 사람만 있을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얘기할게요. 원칙적으로는 이 지역교회도 구원받은 사람만 있어야 돼요. 원래는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교회를 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알겠죠? 근데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에 이 땅에서 하는 교회는 땅에서 하는 뭐 은혜교회, 뭐 사랑교회, 뭐 믿음교회, 기쁨교회, 말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잖아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말고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거 지역교회는 그거는 어느 면에서 올가니제이션이에요. 올가니제이션은 조직체예요. 조직체. 알겠죠? 조직체는 빳빳하게 굳을 수 있어요. 올가니즘은 절대 안 굳어. 살아있는 거야. 그렇죠?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 몸에 속한 그 지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 이 안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도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이 지역교회들, 이 많은 땅에 있는 교회들 엄청 많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다. 그렇죠? 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는 많은 경우 올가니즘이 아니라 올가니제이션, 유기체가 아니라 조직체의 면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많이 있으니까 100% 조직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요소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여기 가서 보면 어떠한 그 인격체가 지금 하나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인격체 맨 위에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여기 줄이 이렇게 쳐 있잖아. 머리는 지금 하늘에 있고, 그렇죠? 그 머리 밑에 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맞습니까? 예. 나중에 이 건물이, 지금 건물이 완성이 돼서 쭉 나가는데, 건물이 딱 완성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세요?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예수님이 끌어당긴다니까. 알겠죠? 자기 신부와 함께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끌어당겨서 다 위로 올라가면, 그럼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신부를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다. 자신의 건물을 짓고 있는 거다. 자신의 몸을 지금 완성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몸, 이 몸 말에 이런 몸, 이 몸 안에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들어가요. 그렇죠? 베드로도 들어가요. 맞습니까? 사도 요한도 들어가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마르틴 루터도 들어가요. 그렇죠? 또 요한 웨슬레도 들어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들어가요. 무디 목사님 들어가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들어가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기 들어가요. 여기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들어가요. 아프리카에서 구원받은 사람 들어가요. 유럽에서 구원받은 사람 들어가요. 예, 남미에서 구원받은 사람 들어가요. 필리핀도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렇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거 없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 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러한 몸이 있다고. 이러한 몸, 이런 몸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우주적인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니버설한 처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니버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유니버설하지 않으면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돼 있으면 유니버설한 게 아니거든요. 유니버설하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휴고가 될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인종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알겠죠? 키가 크냐 작은 이런 거 상관없이 몽땅 다 들어가는 그런 몸이 있다. 알겠죠? 그런 몸을 신학적으로 예, 유니버설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아, 저 우주 공간에도 무슨 교회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보편적인 누구나 다 구원받으면 들어가는 그 몸으로서의 그 교회, 이거를 우리 신학자들이 유니버설한 처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니버설한 처치.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거는 로컬 처치라고 얘기하는 로컬. 알겠죠? 이게 한마음 미션도 이게 모여있으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인천에 있으면 인천에 있는 지역교회예요. 저 전주에는 전주소망침례교회라고 있다.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서울에 서울진리침례교회 이게 지역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도 있고 아시겠죠? 모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면 시대를 막날에서 다 들어가는 그런 교회. 알겠죠? 그런 교회를 전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교회는 여기 가서 교회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건물에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건물에 한마음 미션이나 우리 사랑 침례교회 왔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에 어떤 사람만 들어가냐?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씻김을 받아서, 그렇죠? 모든 죄들이 완전 무결하게, 완전 무결하게 영원 무궁토로 완전히 제거된 그 사람만 이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야. 유일한 구원의 방법.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 이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지체가 될 수 없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예수님만을 내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탁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in Jesus Christ 아니면 in Christ Jesus.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알겠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으로 푹 담그면 그럼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음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쏙 집어넣으신다고. 이렇게 딱 집어넣으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때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떨 때 악한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 믿어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구원 받은 거예요. 예,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된다.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교회에 속한다는 거예요. 교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다시 더 덧풀었으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그렇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건 푹 잠근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우리를 꽉 채워요. 아니면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푹 들어가 잠긴다고. 아시겠죠? 이와 같은 성령 침례가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 몇 번 일어날까요? 성령 침례는 일생에 몇 번 일어나요?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그런 거 거짓말이에요. 성령 침례는 구원 받을 때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성령 충만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 충만.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놓이게 돼요. 하나님 그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에 예수님의 몸에 속해. 그렇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 교회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한마음 미션에도 여러 사람들이 오고 우리 또 사랑침례교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 받아야 되는 거라. 확실하게. 예, 어떻게 구원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너무 좋은 거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해갖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뭘 받아야 되겠다. 아니요. 거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그걸 돈으로 주고 선행을 통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 자신 우리에게서는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 받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그래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구원 받은 이후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 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그와 같은 열매를 반드시 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속하려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 맞죠? 예, 성령 침례. 자, 이 성령 침례는 아니면 성령님의 강림은 지난 6천 년 동안 매일같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아니다. 아담 아시죠? 노아 아시죠?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다윗 이사야 다니엘 뭐 말라기 등등 모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였지만 교회의 지체는 아니에요. 잘 드셔야 돼요. 교회의 멤버는 교회는 언제 생겼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날 생기니까 그 전에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구원받은 성도지 교회의 멤버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듭난 적 없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 오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태어나는 그와 같은 일 다시 태어나는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다시 태어나는 건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성령님에서 태어나는 그 일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만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냐? 맞습니다. 모세가 구원받았냐? 맞습니다. 다니엘이 구원받았냐? 맞습니다. 근데 교회 멤버는 아니다. 아시겠죠? 다시 태어난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거지. 다시 태어난 적이 없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직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침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은 교회에 속했을까요? 안 속했을까요?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침례자 요한은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대언자예요.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대언자. 구약시대는 어디까지 간다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죽는 그 시점까지가 거기가 구약시대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대언자, 그 대언자가 침례자 요한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I will build my church 그랬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아까 뭐가 있어야 돼? 성령 침례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맞죠? 예, 그럼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 태동을 해요. 태어나요. 자, 그러면 태어나려면 수태하는 기간이 있어야죠. 맞죠? 수태하는 기간이 있어야 태어날 거 아니에요. 사람도. 예,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사역하는 그 기간에 교회가 수태가 된 거예요. 수태가 돼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이게 어떻게 본한 거예요. 태어난 거라고 뱃속에서 불쑥하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일어날 때 이제 일어난 거다. 그럼 어떤 분이 이제 마태복음 18장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 마태복음 16장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거 말씀이 이제 끝난 이후에 마태복음 18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그 범법하는 형제를 대하는 방법 거기 가서 보면 17절에 어떤 사람이 범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이 사람을 징계해야 되는데 그 징계할 때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겨라.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혼자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말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두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자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그땐 교회가 얘기해서 교회가 판단해서 이 세리나 이교도처럼 여겨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 지금 유대인 아직도 구약시대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는데 그럼 여기 왜 교회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나와있는 여기는 또 가서 보시면 영어로 shall로 되어 있어요. shall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shall 오케이? shall로 이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 같으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회로 모인다든지 아니면 회당에서 모이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아니냐? 예수님의 내 교회는 아니다. 예수님의 신약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는 지금 아직 성경이 얘기하는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의 신부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래? 성령 강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때 나오는 이 교회는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도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집트의 속박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의 교회다. 이거는 신약의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는 언제 예수님이 충만하게 이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밤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공생애를 했어요.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무슨 침례를 준다고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준다. 그래서 성령 침례 받는 사람 구원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불로 침례받는 사람은 불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 그러한 심판 사역을 하신 그런 분이다. 침례자 요한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하는 얘기를 안 하세요. 얼마 동안 그난 3년 반 동안 안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있는 말씀을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한 6시간 동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했던 그런 내용이 13, 14, 15, 16, 17, 다섯 장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섯 장에 기록된 것 가운데 특별히 14장, 15장, 16장에만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성령님 위로자를 보낸다. 이제 내가 가면은 그럼 내가 위로자 성령님을 보낸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이 길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날 3년만 동안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떠나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길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가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셔. 다른 위로자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위로자인데 또 다른 위로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속에 영원토록 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믿는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거하는 걸 성령님의 내주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indwelling. 인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주하는 것을 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다윗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아브라함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성령님의 내주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침례자 요한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성령님의 내주를 경험하지 못했다. 언제부터 성령님의 내주가 이루어지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족해. 나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도 모세보다 더 나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신다니까. 아시겠죠? 다시 태어난 사람이 저는 두 번 이런 일을 한 사람 부족하죠. 비교하면 말이 안 되지. 아브라함과 나를 비교하면 그건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게 있다고요. 그건 뭐야? 성령님이 저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요 아이들도 요 안에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이 요 아이 안에 영원 무궁토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뭐 우리 권자매님 말할 것도 없고 아멘. 예. 네,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됐다. 예수님이 그러잖아. 이제 성령님 위로자가 오시면 그 위로자가 너희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거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면 내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위로자는 이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 위로자는 뭐 위로하시는 분이야. 다른 거 없고 그래서 당신 편에 서서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을 돕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분이다. 근데 이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 17절 가서 보니까 거하게 하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우리 이렇게 모임 있을 때 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또 어디 우리 속 안에도 우리 이 속 안에도 성령님이 함께 거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100%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야. 성령님 안에는 진리가 진리 외에는 없어요. 속이는 거 오류 가짜 이런 것 성령님 안에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게 거짓인가 아닌가 이런 걸 판단해서 이걸 딱 보고 이게 성령님의 일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은 하나님하고 아주 상관이 없는 거니까 무언가 거짓으로 딱 드러나는 게 있다. 알겠지? 그거는 뭐 여기 과천이 신천지가 된다 그러고 이거 벌써 거짓말이잖아요. 이만이 신천지 이게 과천 여기 청계산이 이제 신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디 여기 성경 어디에 청계산 과천 여기가 신천지가 된다 어디가 있냐고 이게 그렇잖아요. 안성홍 뭐 해갖고 거기 안성홍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거기도 20, 30만이 따른다 그러더라고. 어디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게 뭐야? 마귀의 영이지.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성령님이 아니야. 성령님은 100% 진리만 말씀하신 분이야. 100%. 0.1%도 거짓이 없어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 자, 그래서 여기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래서 16장 7절, 8절, 그 다음에 13절 가서 보시면 앞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그 순간은 아직 안 오셨고 앞으로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 또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분, 또 그들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는 분,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플랜카드에 뭐 성령 폭발 이거 얘기하면 아 이건 가짜구나. 가짜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뭐예요? 성령님이 폭발하는 자리는 거기 예수님에 대한 것만 증언하는 자리가 돼. 예수님이 높여지는 자리가 돼야지 성령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되면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구에 대해서만 증언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만 증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높이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신은 속으로 쏙 가라앉고 요새하는 오순절 은사 무슨 성령 집회라 하는 건 다 뭐예요? 성령님만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은 가짜 영이 하는 거다. 가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높이는 그와 같은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13절 또 가서 보시면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오류가 하나라도 발견이 된다 가짜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14절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폭발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사역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성령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 위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집회나 단체나 무슨 사역은 그것은 마귀에게서 난 거다. 성령님은 오직 누구야?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만을 드러내요. 본인은 자꾸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고 본인은 자꾸 낮추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되니까 성령 강림은 역사상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예요. 바로 이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께서 성도들 안에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럼 성령님은 언제 이 땅에 오시느냐?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날?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순절이 임하게 됐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오순이라고 하는 건 50일이라는 뜻이야. 50일.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게 초실절이거든요. 그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 되는 날, 그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내용이 특별히 2장의 첫 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약시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거는 어느 날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어느 날? 오순절날. 알겠죠? 오순절날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신약시대에는 오순절날 성령님을 주신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림.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약 33년 반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세 밤과 세 낮 동안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세요. 언제 부활하시냐 하면 초실절날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세요. 1월 14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에 1월 14일날 돌아가시고 1월 17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날 부활하시고 그날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예수님은 초실절 지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승천하세요? 40일. 알겠죠?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딱 50일이 지난 거죠. 그 50일이 지나 바로 그날 오순절날이 충만하게 이르렀을 때 성령님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 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역사상 몇 번 생겼어요? 한 번 생긴 거예요. 한 번, 역사상 한 번 그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생겼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